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어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제재만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아예 이란과 협상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아주 나쁜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협상이 계속되면 이란도 결국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오늘로 사흘째 핵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휴양도시 몽테르에서 열린 오늘 협상에서 케리 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자리프 장관 등 이란 협상단과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은 단일 방식의 합의만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투명해야 하며 모호한 내용들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아랍 국가들과 협의하기 위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올해도 국방 예산을 10% 증액한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푸잉 대변인의 발표는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1,450억 달러에 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2.2%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5년 연속 국방 예산을 두 자릿수 규모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국방 예산을 늘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한 탄광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33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에 있는 자시아드코 탄광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의 인부들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초 이번 채광 작업에는 200여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을 지지하는 현지 언론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폭발이 폭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의 교육개혁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도 양곤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려는 학생 시위대와 경찰이 사흘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 티아 윈티는 오늘 BOA에 경찰이 양곤에서 130km 떨어진 레파단 수도원에 있는 시위대를 둘러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학생들이 가두 행진을 계속하려 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튼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의 체포 작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천여 명의 학생들은 지난달 만달레이를 출발해 가두 행진에 나서면서 군사정부가 새로 제정한 교육배협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법이 대학들에 대한 당국의 집중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인도네시아 발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호주인 등 외국인 4명이 오늘 사형이 집행될 누사캄반간 섬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수감돼 있던 호주인 앤드류 찬과 미우란 스쿠마란, 스페인 출생 나이지리아인 라힘 아그바제 살라미와 필리핀 국적의 메인제인 피에스타 벨로소 등 4명은 수일 안에 총사령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호주인들에 대한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지난 시간은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0위 안에 들었고 또 옷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등수가 매겨졌네요. 2015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의 삶의 질이라는 조사였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직원들을 외국에 파견할 때 급여, 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이 삶의 질 순위에서 72위로 조사됐는데요. 올해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취리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독일 뮌헨, 캐나다 밴쿠버까지 5위를 끊었고요.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싱가포르는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 고베, 오사카가 있었고요. 미국에선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이 있었는데 다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조사 대상 도시가 한 440여 개 정도였는데요.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환전은행 서비스, 뭐 이런 경제 여건, 또 의료 수준, 주택 수준 같은 40개 정도의 항목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이 목록 안에 들어간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라디오로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영상 3도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 오늘과 조금 비슷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좀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맑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4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 내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4도,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일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6도가량 되겠습니다. 일본 도쿄 내일 구름 간간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구름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2도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B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이 미국에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북한의 대응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외무상이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 어떤 반응 냈습니까?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VOA와 전화 통화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and refrain from actions that threaten.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요. 북한이 언젠가는 붕괴할 것이란 전망을 했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 때문에 친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은 이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세계 언론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붕괴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제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미사일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 붕괴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이 전문가 패널이요.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아,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나타났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현금 45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서 동남아시아 공항에서 체포된 3명의 북한인들은 정찰총국 소속이었습니다. 이 돈은 불법 무기 판매 대금으로 의심됩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요원들은 프랑스에서도 적발됐는데요.
네.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지난해 1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서 금지한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 김영남과 김수광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당시 김영남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파리본부의 계약직 직원으로 김수광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로마본부의 정식 직원으로 각각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국제기구에 위장 취업해서 다른 정찰총국 요원들을 해외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보고서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외 금융 거래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도 정찰총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해외 위장회사와 중개업자, 간접 지불 방식 등을 통해서 불법 거래를 하고 있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자, 예상대로요, 남북한이 어제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우선 북한 측 발언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어제 기조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조사 보고서의 기초로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되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한국 측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나타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어제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조 차관은 리 외무상이 누구보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가 5주가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캐나다 외무부는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입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영사 담당 관리들이 임 목사의 가족과 접촉하면서 영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큰빛교회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VOA와 전화통화에서 임 목사가 지난 1월 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21일간 외국인을 격리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일 수도 있어서 기다렸다며 그러나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임 목사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동부 토론토 인근 미시사가에 있는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인데요.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오가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임 목사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괴한의 충격을 받고 비사에 된 러시아의 유력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장례식이 3일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안드레이 사하로프 인권센터에서 약 4시간 동안 열렸고요. 뒤이어 모스크바 서쪽 트로이에크로보 국립묘지에 고인의 시신이 안장됐는데요. 네. 소식 대부분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인 기사였습니다.
네. 이 연결식에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정부 측 인사들 또 외국 조문단 등 포함해서 한 수천 명 참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와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대사 등도 참석을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장례식에 조화를 보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넴초프 살해범 체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야권 인사들은 이 푸틴 정권이 넴초프를 보복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칠레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소식도 화제였네요.
네, 칠레 남부 지역에 있는 비아리카 화산이 3일 새벽 폭발해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고요. 네. 또 칠레 내부부 산하 국립재난관리청은 화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적색 경계령을 내리고 이 3,60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 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이 비아리카 화산이 지난달 한 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소규모 폭발이 이어지면서 화산재와 연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비아리카 화산은 전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지난 1558년 이래 49차례 폭발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1985년 이후로는 이 대규모 폭발이 없었습니다.
네. 한 3년 전이죠. 인도의 한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일었었는데요. 바로 이 성폭행이 또다시 최근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당시 여대생을 버스 안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부케시 싱이 최근 BBC와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당시 피해자와 그 친구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무참한 폭행은 면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죽음은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폼이 있는 여성은 밤 9시에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다면서 성폭행은 피해 여성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소식 BBC 뉴스 인터넷판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도 전역에서 이 성폭력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참 파장이 대단했었죠.
맞습니다. 이 당시 실인행 6명은 뉴델리에서 영화를 보고 저녁에 귀가하던 여대생과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이 몰던 작은 버스에 태웠는데요. 이어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쇠 몽둥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에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고요. 피해자는 결국 2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네. 핫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 커피가 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한국의 의료진이 심장 질환이 없는 성인 남녀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커피 섭취량에 따른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하루 서너 잔 정도 커피를 마시면 이 조기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관상동맥의 석회화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심장의 근육에 이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에 이 커피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자, 이 소식 구글 국제뉴스에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인 기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커피도 한 5잔 이상 마시는 건 또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3잔 이상에서 5잔 미만의 커피를 마시는 집단은 전혀 마시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조기 관상동맥 질환 비율이 20% 낮았고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비는 41% 감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5잔 이상 마시는 군에서는 이 같은 감소 효과를 보이질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과도한 커피 섭취는 이 심장 부정맥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인터넷에서 이 아픈 아내를 위해서 56km를 걷는 남성의 얘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전해주시죠.
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스티븐 시모프 씨인데요. 시모프 씨, 밤 11시에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후 3시 30분에 집을 나서 35마일, 그러니까 약 56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아내가 9년 전 뇌졸중을 겪으면서 건강이 악화된 후에 집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자신이 버는 돈으로 병원비와 지하 아파트 임대료를 내느라 자동차는 있지만 차에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직장까지 걸어서 다닌다는 건데요.
네.
제 소식 네이버 국제뉴스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미국 남성이 있었죠.
맞습니다. 당시 화제가 된 사람은 제임스 로버튼 씨인데요.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 10년간 매일 34km를 걸어서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튼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제임스에게 차를 사주자라는 모금운동이 벌어졌고요. 무려 35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이모 전모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순서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동포를 초청해서 독일의 통일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는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침내 90년 10월 3일 독일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통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에 살고 있는 동포로부터 독일의 통일에 대해 들어보고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간담회를 주최한 한백통일정책연구원의 이자형 원장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상태에서 통일이 됐다는 관점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분단을 했다는 거하고 또 전후에 전쟁을 했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독일이 통일이 된 지 25주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교훈들은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그 이 토론회를 예, 개최하게 됐습니다.
간담회의 강연자로는 제독동포 김용길 씨가 나섰습니다.
우리 역시 그것은 독일말로 이보라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평가라기보다는 왜 통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보는 시선이 글쎄 지금 그걸 기억한다는 것도 좀 그러는데 사실 지금도 기억되는 게 전체 그 시민들이 그 밖에 나와가지고 한우하는 거, 저런 게 있을까? 그리고 그 며칠 전까지도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기미도 없었고, 요게 바로 통일이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온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조국의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독일은 어디까 종전 상태에서 폐망국 상태에서 4개 이 통치 구역으로 분열했다가 합한 거고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라는 거. 그리고 독일은 이 서독이 먼저 정부로 출입하는데 우리는 이북이 먼저 정부 이 수립을 선언하고 나온다는 거. 그래서 차이가 많죠. 이제 거기서부터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강대국의 그 이 접근하는 것도 우리와 서독은 아니 독일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원에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길 씨는 1970년대에 파도 광부로 독일에 갔다가 독일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상황이나 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독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저 1977년 파도 광부로 독일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그 교육 여건과 사회 보장 제도에 반해 가지고 독일 대학을 들어가서 그 켈른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그 졸업과 동시에 그 독일 연방 공무원이 됐어요. 연방 공무원이 되면서 그 우연하게 이 독일 군복무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되고 나서 92년부터 제가 근무를 하는데 92년부터 지금부터 25년 되나요? 25년. 근데 그 업무가 이상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통일 문제도 그 자동으로 저의 업무의 일환이 됐었고
간담회에는 통일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요. 제독 동포를 통해 통일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는 해방 직후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리고 통일이 이제 곧 뭔가 결정적인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기회를 잡는데 요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나 통탄할 미래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가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자연의 법칙도 새를 이루어 살거든요. 우리도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어떠 하든 간에 끌어안고 새를 이루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는 독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독일은 우리 통일의 그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 관계를 저희들이 깊숙하게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사례를 보고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통일의 기본적인 그 가장 큰 그 동력은 동방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정책을 크게 보게 되면 동과 서, 동독과 서독 간의 인적 교류, 서독의 그 방송을 동독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 시청이 가했고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한백통일정책연구원의 이자형 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향후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으로도 동포들과 연대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통일 논의서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700만이라는 제외국부를 상대로 해서 우선은 예, 그분들한테 뭔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국민들한테 이렇게 통일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끼워주는 게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유승준이 부릅니다. 나나나.
소망을 꿈꾸며 주문을 외웠지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지쳐갈 때쯤 꿈은 그저 꿈일 뿐인 걸 알게 됐지만 어릴 적 주문을 아직 노래하네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같이 무거워져가는 걸음에 힘겨울 때면 어릴 적 주문을 노래하곤 했지. Oh,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날 일으켜주던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을 위한 틴틴 클럽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을 뛰는 젊은이로 꾸며드립니다.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영어 철자 P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틴틴 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틴틴클럽 이 시간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으로 미국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홍보 담당 보좌관인 해나 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 의회를 누비고 있는 해나 킴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의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틴틴 뉴스.
밤고양이처럼 늦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밤에 정신이 더 맑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늦게 자는 게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아델라이드 대학 연구진이 12살에서 18살 사이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저녁에 더 활동적인 학생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혹은 이 두 가지를 다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이 되면 아무래도 늦게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죠.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해야 하고 요즘은 밤에 컴퓨터나 손전화를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거나 부쩍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드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에 오른 기사 제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 나이 들어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은 급속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청장년 세대는 지난 35년 동안 이 상대적인 풍요의 자리에서 보통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세기 대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생활 수준을 누린 청장년 세대가 최근 수십 년간 이루어진 가장 극적인 세대 변화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연금 생활자들에게 넘겼다는 게 신문의 지적인데요. 자, 신문은 이런 세대 간 격차가 최근 수십 년간에 이루어진 집값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이 세대 간 재단의 공동 설립자 앵거스 헨튼 씨는 정부가 자원 재분배 나서지 않고 전 세대에 공정하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젊은 층은 세대 간 사회 계약의 파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틴틴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시간입니다. 워싱턴 DC의 중심에는 의회 의사당이 있습니다. 이 50개 주를 대표하는 100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들이 바로 이곳에서 미국의 법을 만들고 각종 정책을 결정하며 치열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들 의원들을 옆에서 돕는 청년들이 있으니 바로 의원 보좌관들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이들 청년 보좌관 중 한 명입니다.
I have such mixed emotions in thinking about what occurred 60 years ago.
뉴욕주를 대표하는 찰스 랭글 하원 의원. 6.25 한국전에도 참전했던 랭글 의원은 한반도 관련 사안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미국 정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입니다.
Okay, I got you. In Queens.
No, in New York City. It's for the good.
Okay, let's do it. Okay.
자, 그런데 80살이 넘은 찰스 랭글 의원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이 아가씨. 딸, 아니 손녀뻘의 나이지만 랭글 의원을 똑소리나게 보좌하는 이 젊은이는 찰스 랭글 의원의 보좌관인 한국계 미국인 해나 김양입니다.
저는 저희 의원님 홍보 보좌관으로 일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신문 기사 아니면 혹은 어디 가서 연설을 하시더라도 그런 걸 제가 다 스피치를 쓰고 의원님이 하신 좋은 일들 지역구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 관계된 일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걸 제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시는 거는 제가 관련을 해요.
그러니까 해나킴은 찰스 랭글 의원의 입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해나킴 양이 랭글 의원의 홍보 보좌관이 된 데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는 동안 한국전쟁대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한국전쟁대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하면서 한국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미국인으로서 왜냐면 미국도 한국전쟁에 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께서 벌써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이제 많이 안 계시는데 그분들께 어떻게 감사를 제가 표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도중에 법을 만약에 바꿔서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기념일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영구적인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길이 더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한국전쟁 대사 아세요? 이 법안 같이 통과시킬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국회 안에서 찰스 랭글 의원님께서 참전 용사임을 알고서 그 사무실에 가서 거의 진짜 매주 1년 반 동안 매주 가서 귀찮게 한마디로 아주 귀찮게 한 거죠.
바쁜 의원을 이렇게나 귀찮게 했으니 의회에서 쫓겨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귀찮게를 오랫동안 하니까 신뢰를 얻었고 네. 뿐만이 아니라 2009년 7월 27일 그러니까 휴전일이죠.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 몇 달 후 의원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왜냐면 전임 대변인께서 65세가 이제 돼가고 은퇴를 하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나 너를 믿을 수 있겠다, 의원님을 잘 모실 것 같다, 의원님께서 너를 신뢰를 한다 하고서 불렀습니다. 그게 벌써 우와. 5년째예요. 5년 전.
미 하원 의원 보좌관이 되는 방법, 바로 의원님을 귀찮게 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귀찮음 안에는 실력과 끈기 그리고 신뢰가 있었고요. 해나 김은 랭글 의원의 보좌관이 된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교포로서 우리도 정말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에 올 수 있는 자체는 10년 더 된 한국전쟁에 가서 비록 우리 민족에겐 참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져준 전쟁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게 매일매일 전 뼈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해나 김. 사실 의원 보좌관은 미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인데요. 그런데 여성이고 한국계에 나이도 어리다고 혹시 무시를 당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 이 국회에서 의원님 자체들도 별로 아태계 없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은 더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는 민주당 홍보보좌관협회 제가 선거로 해가지고 회장이 되었어요. 2년째 지금 회장이 됐는데 네. 선발이 됐는데 아시안 여자로서 그게 제가 회장이 됐다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국이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그게 정말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해나 김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열심히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그만큼 열성적으로 일하는 청년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 6살 때 미국에 와서 20여 년 만에 이렇게 미국 정치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됐겠죠.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에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뭔가를 원하고 꿈이 있다면 노력을 하면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을 달리는 젊은이, 오늘은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홍보 보좌관으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해나 김 양을 만나봤는데요. 해나 김은 이렇게 오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듯이 달려야 돼요. 꿈이 있다면 정말 미치듯이 달려야 돼.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쟤 왜 달리지 저렇게 미치게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모든 거를 제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치듯이 막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같이 달릴게. 나도 같이 달릴게. 누군가는 먼저 달려야 되지만 같이 달리면은 우리가 어쩌면 그 다 바라는 통일, 평화 언젠가는 그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꿈꾸는 바가 있으신가요?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해나 김처럼 한번 미친 듯이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젊으니까요. 네,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 클럽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젊은이들의 다양한 꿈과 열정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라디오로는 세상, 이번에는 ABC 민주주의 함께하시죠.
유머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O로 시작하는 용어, Orange Revolution, 오렌지 혁명 알아봤죠?
네,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진 데 항의해서 일어난 시민혁명인데요.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평화 시위를 벌인 결과 재선거를 통해서 민주세력이 지지한 빅토르 유시첸코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많은 문제를 남긴 미완의 혁명이긴 했지만요. 지난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낸 유로마이단 혁명의 발판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P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인가요?
네, 오늘의 용어 들어보시죠.
P is for press freedom.
Press freedom, 언론의 자유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Press freedom, 또 freedom of press라고 많이 하죠. 네. 이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 인쇄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크게 그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끔 보면요, 우리도 민주국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에서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도 그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지난달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연례 세계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네.
에리트레아 덕분에 꼴찌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뿐 아니라요,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97개 나라 가운데 197위, 최하위였습니다.
네, 자, 미국은 조금씩 순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권리 장전이라고 부르는 미국 수정 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신문을 보면은요, 정치인들을 정말 심하게 조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을 흡혈귀나 독재자 히틀러로 표현한 사진이 있는가 하면 공화당 지도자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그림도 있고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만평이 거의 매일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 사회행동학과 닐 테너일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그런 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One critical element of this is that voters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유권자들이 각 후보와 선거 쟁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벌이면 언론이 이를 보도하죠. 또 언론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도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언론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마련입니다. 야당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그러니까 민주국가 시민은 정부 입장과 야당 입장을 모두 듣고요.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정부 입장만 듣게 되고요.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만약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한 내용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명예훼손, 음란물, 또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테너일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Defamation of character is false or written statements.
명예훼손은 글이나 말로 다른 사람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그 사람이 증오나 경멸, 조롱을 당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가진 않습니다. 형사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보도 내용, 글이나 말로 표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또 그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런 내용을 기사로 쓰거나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가정하면요.
네.
이 바퀴벌레가 나온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바퀴벌레가 나온 걸 증명할 수 없다면요?
뭐 그럴 경우에는 그 식당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때문에 손님이 크게 줄었다라든가 뭐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이 정부 관리의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서요. 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정부 관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는 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음란물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외설이나 음란한 표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이 음란한 표현이 무엇이냐, 이게 또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테널 교수는 말했습니다.
Obscenity. The problem is defining obscenity.
누구든지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거나 출판하거나 방송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음란한 표현인지, 외설적인 표현인지 법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데요. 실제로 그 대상이 성인일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경우는 다르죠. 어린이가 나오는 아동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아동 음란물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죠.
네네.
자, 명예훼손과 음란물,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를 알아봤는데 또 한 가지가 남았죠.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National security. The courts have ruled that the government has.
미국 대법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전시 병력 이동에 대한 정보와 같이 미국 국가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입수한 정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생각나네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입수한 기밀 정보를 폭로해서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스노든은 그 미국 기밀 정보를 훔치고 마음대로 폭로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괜찮다고 테네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미 모두가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하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자, 스노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섰습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할 때 취재원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원 보호법 덕분인데요.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은 아니지만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런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닐 테너일 교수입니다.
Shield laws involve shielding.
취재원 보호법은 기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얻었는지 그 취재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에서 지방정부 부정을 보도할 수 있죠. 어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정부 직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거나 그런 경우 말입니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자에게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느냐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자는 취재원 보호법에 따라서 취재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언론에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Press Freedom, 언론의 자유 알아봤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휴스턴 대학 닐 테너일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신문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신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요?
네,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자 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제퍼슨은 편지나 글에서 언론의 자유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모든 게 안전하다.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언론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달렸다.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네.
이 토마스 제퍼슨뿐만이 아니죠. 그 다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미국 언론은 정부와 지도자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고요.
네.
또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ABC 민주주의 오늘은 프레스 프리덤, 언론의 자유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이 ABC 민주주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ABC 아메리카란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미국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많이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3월 4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식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됐습니다.
I, Franklin Delano Roosevelt,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루스벨트는 4개월 전 현직인 로버트 후버 대통령에 맞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30년에 400만 명이었던 실업자 수는 해를 갈수록 급격히 증가해 1933년에는 1,500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때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줄 것을 강조합니다. 루스벨트는 이어 경기 부양과 실업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진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루스벨트는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초유의 4선을 기록한 20세기 최고의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51년 3월 4일 오늘 제1회 아시안게임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우호를 다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국제 운동 경기대회였습니다. 이날 개막된 아시아게임에는 11개 나라에서 약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필리핀과 버마의 농구 경기를 시작으로 6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 이 대회에서 첫 금메달의 영광은 싱가포르 수영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이 대회는 일본이 금메달 24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후 1986년과 2002년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성공리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게임이 열리지 않는 중간해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